오케이. 오늘 저희가 같이 보기 원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처럼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을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찌든 떼들을 닦아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이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충분하게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집중해서 잘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1절을 가서 보시면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와 창녀들, 이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러한 죄인들,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관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러는 것이 용납이 안 됐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는 대단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비슷한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종교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군대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제 드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가 잃은 동전, 즉 잃은 그 은화의 비유, 또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지금 잃은 시리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의 양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양우리에 그대로 남아있고 한 마리가 지금 이 목자의 손을 빠져나와서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다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남겨둔 채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는 찾아서 어깨에 안고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이 99마리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이들이 지금 99마리의 양에 해당하고 여기 한 마리는 누구냐?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죄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은 돈, 은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헬라의 돈의 화폐의 단위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할 때 그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같은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우리는 동전 그러면은 제일 큰 동전이 500원짜리니까 아 이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동전이 지금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한 7, 8만원 뭐 많이 버는 사람은 한 20만원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깝죠. 찾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10절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그 1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그 1드라크마 이것이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9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건데 9드라크마는 지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7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큰 아들 대 작은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아들은 지금 뭐냐. 32절이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 32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 모두에서 그 잃어버려졌던 존재는 누구냐? 잃어버려졌던 존재.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잃어버려진 데서 회복된 자의 기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잃어버려졌던 이 죄인들이 지금 세 비유 전체에서 볼 때 왜 이걸 하신 것이냐면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적대시하는 그러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실 깨우치실 목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그 잃은 양 또는 잃은 은화 또는 잃은 아들은 분명히 그 유대인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이런 죄인들 유대인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있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굴 같은데 이렇게 우리 분봉하는 게 아니라 동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굴의 그 겉면을 그 하얀 횟가루를 발라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뼈와, 썩어가는 살과 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치장을, 화장을, 분을 바르고 화장을 했어도 그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모양새였다. 예수님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저주를 이렇게 퍼부시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도다. 화를 그냥 일곱 번에 걸쳐서 그 화를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 의인들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이것을, 이러한 이 세 개의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들, 즉 첫 번째는 목자였죠.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돈의 주인인 여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였죠.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 회복되는 기쁨,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들의 주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은화를 잃어버렸던 그 여자도 9절에 보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종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에도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금 종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죄인을 다시 아들로 얻으시는, 죄인을 다시 이 하나님의 소유로 얻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본문 파악은 그렇게 해놓고 명확하게 하고, 그러나 저는 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 자체 자신, 그러니까 그 잃어버려졌던 양 자신, 또 잃어버려졌던 그 동전 은화 자신, 또 잃어버려졌던 그 둘째 아들 자신, 이러한 그 이 잃어버렸다가 회복된 자들 자신의 그 어떤 기쁨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잃은 양의 비유를 이제 먼저 보면은, 성경은 죄인을 다 양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잘 아는 그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각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전체의 지금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 우리로부터 이탈한 그 양이 즉시로 처하는 그 환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양이라는 이 짐승은 사실 그 야생의 세계에서 이러한 그 먹이사슬의 단계에 있어서 볼때 사실 그렇게 그 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우리로부터 이탈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포식자들로부터 잡혀먹을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사실은 양우리 안에 있을 때도 이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때 사울이 걱정했잖아요. 그럴 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도 이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제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제가 가가지고 다 수염을 뽑고 다 해갖고 다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저런 할례받지 못한 저런 자 제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목자가 있는 그 양들에게도 지금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채가는 위험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목자를 떠난 양은 얼마나 그 위험에 노출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도 이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할 때이 어떤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리가 그 양들을 채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어도 목자가 지키고 있어도 이렇게 힘든 판에 우리와 목자를 떠난 양은 즉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양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야생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그러한 방도를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이빨을 날카롭게 해야 하고 그 발톱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이빨과 자기 발톱을 더 갈고 닦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 이빨과 발톱을 갈고 닦은들 그 야생의 세계에서 사실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참 정말 잘 보호하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야생에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러한 그 마귀가 마귀와의 그러한 야생의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이 양들은 사실 아무리 자기의 발톱과 이빨을 갈고 닦아도 사실 채워갈 수밖에 없는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결국은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험악하고 거칠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그렇게 세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야생에 살아가는 그 양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양 같겠습니까? 원래 창조된 그러한 양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사실 염소처럼 또는 들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싹을 트이는 그러한 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거의 마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본연의 모습, 그것을 완전히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잃어버려졌던 양들이 목자에게 발견된다는 것, 목자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만나게 될 때, 양들이 이 목자를 만나게 될 때, 아까 얘기해서 이 양들이 이 목자에게 발견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들은 이제 더 이상 야생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고 다른 짐승처럼, 염소처럼, 들깨, 개떼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이 본연의 양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인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들판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존재일 때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한 포기의 풀과 한 모금의 물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면서 이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 목자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줄 그러한 그 목자, 그 주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이제 이 한 드라크마, 일 드라크마는 주인을 회복한 이제 은화의 기쁨, 기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인에게 발견된 그 은화의 기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은화, 이 돈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 은화가 주인에게 발견됐다고 해서 아, 나 기뻐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이 은화를 의인화시켜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화가 주인, 즉 사용자, 자신의 사용자를 잃고 집에 어떤 구석에 잃어버려진 채 있을 때, 내버려진 채 있을 때 이 은화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은화라는 것은 집안 한 구석에 장롱 밑에 뭐 어디 뭐 가구 밑에 뭐 카펫 밑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숨겨져 있으라고 사실 사람이 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화라는 것은 사람이 유통하도록 상품의 교환을 위해서 유통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은화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은화가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어느 한 구석에 그대로 영원히 방치되어 있다면 이 은화는 다시 이야기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 창조된 그 목적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화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집 한 구석에 잃어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은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은화가 자기 자신을 그 구석 한 구석에서 아무리 숨어서 이제 의인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광나는 약을 발라가면서 갈고 닦고 빛을 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광을 내봐야 그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창조자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자기 존재의 주인이신 분 앞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그 은화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인들을 일컬어서 살았으나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의 그 창조의 목적을 잃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즉 남자를 만드신 그 목적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2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드신, 이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인간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 가꾸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짐승들에게 이름들을 부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산하고 번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주보의 왼편에 안쪽에 왼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온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고 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회복한 이 아들, 이 둘째 아들,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를 회복한 이 아들, 이 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걸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즉시 처하게 되는 환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이것은 보니까 여기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즉시 처하게 되는 환경은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활, 생산적인 삶이 아니라 소모적인 삶, 그것도 또 전혀 헛된 것에 소모하는 삶과 방탕한 삶입니다. 30절이 그렇게 말씀했죠.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랑방탕하면서 창녀들과 함께 이 전 재산을 허비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즉시 처하게 되는 환경은 허랑방탕하며 허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조만간 그래서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이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조만간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들을 그 인간이 어느 정도 활용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의 그 자기의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라는 것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고 곧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15,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자기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즉시 처하게 되는 삶은 비참한 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돼지들의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까? 사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증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워서도 안 돼요.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물며 그것을 먹는다?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는 그런 지금 상황에 가 있고 돼지 고기는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키우는 돼지가 더 귀하지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은 돼지나 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도 이 종이 못 뺏어 먹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돼지의 음식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마저도 그것조차도 풍성하게 먹지 못한 채로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본질입니다. 호랑방탕한 생활,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이교도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을 산다고 자유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죄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회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그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데 가장 큰 이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음악과 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와서 그러한 것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젠 좋은 옷을 입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젠 반지를 끼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제 신발을 신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가장 기뻤던 것은 뭐냐면 그 파괴되었던, 자신의 그 잘못과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 옷이야 뭐 조금 입건 벗건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아, 이 사람들은 왕가에 속한, 어떤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 지위,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지는 단순히 남자에게 있어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반지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금 여자들이 반지 끼듯이 뭐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라는 것 또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들, 이들은 반지를 낄수 없습니다. 이 자유인이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지를 끼면서 그 반지가 도장과 같은 역할을 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왕들이 그 반지로 이렇게 인을 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 또한 권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었고, 높은 위치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그 신발이 이제 고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을 신기는 것 또한 노예 상태에서 이제 아들의 상태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 신분이 회복되고 이러한 자신의 그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특권이 회복되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아들, 둘째 아들이 회복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생명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불타는 마음, 자녀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자기가 그 아들이 그 가지고 나갔던 그 재산의 절반,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냐 안 가지고 돌아왔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원래 입고 나갔던 좋은 옷과 원래 신고 나갔던 좋은 신발과 원래 끼고 나갔던 값진 반지를 다시 가지고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로 한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이 아버지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뭔가 큰 대단한 것들을 아버지께 선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담배 골초였어, 그럼 담배를 딱 끊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아 내가 술에 취했었어, 그러나 내가 그 술을 딱 끊어야만 내가 주님께로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여자와 막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어, 그런데 그런 걸 딱 끊어야만 마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려졌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 그 하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다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회복한 이 아들에게 가장 기뻤던 것은, 그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회복해 주시는 좋은 옷도 아니요, 좋은 신발도 아니요, 비싼 반지도 아니요, 살찐 송아지 고기도 아니요, 음악도 아니요, 춤도 아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자기도 충분히 누려봤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렇죠? 돈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정말 가장 이 아들에게 정말 감격적이고 기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이 아버지와 나와의 이러한 생명의 관계, 이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은 그 어떤 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취급하시며 내가 어떠한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졌든지에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을 내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 그분을 내가 다시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이제 목자가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빨과 내 발톱을 날마다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그래서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내가 개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본연의 양의 모습으로 피조된 존재의 그 모습 자체로 그렇게 회복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즉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존재, 내 생명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존재, 들어가고 나오며 골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그 목적에 맞게 그 쓰임받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존재, 살았으나 죽어있던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 동전과 같은 그런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 마음속에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다. 아,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인 것 같아. 아,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은화인 것 같아. 나는 여전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인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사용해 줄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존재는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죄의 종이며 곧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소진되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에게 제가 또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회복된 양입니다. 다시 되찾아진 양입니다. 목자에게 다시 발견된 양입니다. 양우리로 돌아온 양입니다. 또 우리는 발견된 은화입니다. 또 인간이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회복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판에서 헤맬 때 야생에서처럼 여전히 우리가 양 우리 안에서도 다른 양들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발톱을 갈고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야생에서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양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평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는 양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그러한 것에만 온 관심과 초점이 있는 그러한 양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그러한 은화들로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갈망입니까? 오 주님, 저의 온 가장 큰 갈망은 오직 주님께서 저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최소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쨌든 저쪽에 제껴놓은, 일단은 그냥 해결된 제껴놓은 문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그 포옹과 입맞춤에 더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가 달려나오면서 제공해 주시는 그 좋은 옷과 좋은 신발과 반지와 송아지 고기와 음악과 춤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제공해 주시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신이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떳떳하게 오 주님, 주님 저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주님 자신이 더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그 자체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2012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잠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좀 고백하겠습니다.